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단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웨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31절부터 34절까지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이 특별 사면을 받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목하는 그 시선에 따라가며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 성경 전체는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철저하게 파괴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가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룹인 이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수석 제사장인 이 대제사장과 차석 지도자인 부제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는 낮은 직책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하사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전의 문지방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문지방은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직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 그룹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직무를 담당시켰습니다. 또 뒤이어 25절을 보게 되면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과 왕의 시종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군대를 징집하는 권한을 지닌 군대 장관을 잡아갑니다. 소위 말해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들이 대거로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26절에 나오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리블라 성경에서는 때로는 림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시아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애굽의 바로의 느고에 의해서 이 감옥에 사로잡혔던 장소가 바로 이 님나, 오늘 성경은 리블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작전사령부를 설치한 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지금 사로잡힌 이 유다의 지휘관급들을 대거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7절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민간 지도자들, 어찌 보면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을 처형함으로써 바벨론을 향한 유다 민족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를 재건할 지식층, 다시금 세워나갈 리더 그룹, 영적 지도자 그룹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얼마나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제7년에 3023명이 끌려가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제18년에 832명이 추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의 포로가 또 끌려가게 됩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서 4,600명의 사람이 끌려갔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유다가 겪은 일들은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둡죠. 재건을 위해 세워져 나가야 될 지도자급들이 몰살 당합니다. 절망적이죠. 유다의 사람들이라도 좀 남아나야 어떻게 회성이라도 될 텐데 8년, 9년 주기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600명이 끌려갔다 기록하지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 수는 18,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2장에서는 이 남자의 인원수만 계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끌려간 인원수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사로잡혀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어떤 의미가 있죠? 다음 세대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그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의 분위기를 뒤집는 내용이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윈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제 바벨론의 에윈무로다 왕이 즉위하는 그 원년, 첫째 해 12개월 된 그 25째 날에 이 유다에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명예를 복직시켜주었다, 회복시켜주었다, 이런 일화가 기록된 겁니다. 여호야긴은요,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 18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왕으로 등극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바벨론에 포위가 돼 있는 상태였고 즉위하자마자 세 달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지가 37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18살의 왕이 돼서 37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란 거예요? 55살입니다. 그가 55살 되던 해, 바벨론에 끌려온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의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에윈무로다 왕이 바벨론 왕이 되는데 자신의 즉위식을 기념해서 특별 선물을 베푸게 됩니다. 이거는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왕의 인애와 관용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뭐 요즘에도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특별 사면이 그 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의복을 벗고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왕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유다의 왕으로서의 그 명예와 권위와 자리가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언제까지 누렸는가? 34절 보니까 종신토록. 쉬운 말로 죽을 때까지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신토록 누렸다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2장 26절에 보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22장의 그 말씀이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 역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포로된 신부에 대해서 자유한 모습, 왕족으로 명예와 신분을 회복하고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회복됨의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야긴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는 그 말씀 역시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에게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너무나도 깜깜하게만 느껴졌던 한 해입니다. 또 이 질병이 언제 끝날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11월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어둡고 참담한 유다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는 반드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지러워져 있는 지금 상황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둡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영혼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림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